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주에 이어 우리가 또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알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부터 새롭게 사도행전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사도행전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로마의 고위직 관리였던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두 번째 편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에 대하여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분석해서 낱낱이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인데 저자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난 그 전까지 살펴본 마태복음은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유대인에게 쓴 거죠. 근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고 성경의 저자가 약 44명에서 46명가량 되는데 그 많은 저자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이 누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 혹은 시리아 지역 사람입니다. 왜 터키하고 시리아 이렇게 제가 헷갈리냐면 그 당시 지명으로 말하면 안디옥 사람인데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정확하게 오늘날의 지역으로 말하면 터키. 근데 그 터키 지역이 시리아 쪽으로 이렇게 혹처럼 조금 쭉 튀어나와 있는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게 그때도 그게 시리아 지역이었는지 터키 지역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날 정확히 말하면 터키 지역이고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 특별함이 있다면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이방인의 시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되어진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그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특징이 있다면 성경에 그런 특징이 나타날까요? 나타날까요? 당연히 나타나죠. 그죠? 이방인의 시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살핀 시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썼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읽기에 부담없이 읽을 수 있도록 사실은 용어 같은 것들이 조금 틀립니다. 예를 들면요. 뭐 작은 예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랍비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어 이렇게 부르고 그러거든요. 그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 이런 얘기인데 어떤 선생님을 말하는 거나 하면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님을 보통 자기들이 부를 때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 때는 히브리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자기들의 고유 토속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자꾸 이제 갖다 들어 씁니다. 예를 들면 아바 아버지 할 때 그 아바라는 말도 그게 아람어거든요. 엘리 엘리 사막단이 할 때 그 사막단이도 그게 아람어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말할 때 막 섞어서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시대 사람들도 그 유대인들이 비록 언어는 헬라어였지만 자기들의 토속적인 어떤 습관 때문에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막 섞어서 썼는데 그러한 특징들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안 나타나요. 전부 그거를 헬라어로 전부 번역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랍비어 그러지 않고 그냥 선생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이 읽을 때 하나도 거부감이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그 기록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좋지요. 사실 이방인들이 읽을 때 유대인의 전통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싹 배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는 구약 얘기가 엄청 많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머리에는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베이스로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걸 건들면서 이러이러한 얘기는 구약의 그 얘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구약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나가는데 사도행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얘기가. 없지요. 이방인들이 구약 내용을 모르니까 굳이 인용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이 저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지난주 사도행전의 그 개요를 말씀하면서 사도행전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통 사도라 부르기 때문에 사도행전, 그러면 그 이름 때문에 보통 그 내용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그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갖는 특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살펴가겠지만 제자들의 이야기는 베드로 이야기만 잠깐 등장하고 맙니다. 베드로.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베드로 이름만 잠깐 등장을 하고 그것도 한 6장까지 등장하든가 그리고 그냥 슬며시 사라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이 갖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사실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실로 드러났나 하는 것을 기록한 일, 누가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도대체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을 위한 그 예수가 유대를 벗어나서 온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졌나 하는 것이 이방인이었던 누가의 관심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그 얘기를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 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어쨌든 지난주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개요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씩 이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나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이 1장 8절 말씀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앞으로 지금 살피려고 하는 6절과 7절 말씀이 중요한 이 8절 말씀이 등장하게 된 원인이 됐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동일한 그 실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6절, 7절이 중요합니다.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 말을 이게 갑자기 등장한 말씀이 아니라 5절 때문에 등장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부활하셔서 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제자들한테 말씀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 요한복음에 잘 자세히 등장을 하는데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신다고요. 혹시 그게 5절 말씀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무엇으로부터 몇 날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고 제자들이 나타낸 반응이 6절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고 질문한 그 질문의 내용은 뭐죠?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압박을 받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한테. 로마 사람들의 압박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우리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을 보면서 배웠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누구를 기다렸나 온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가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 메시아가 등장할 거다. 그런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예요. 세상 권력을 갖고 세상에 누가 봐도 깜짝 놀랄 만한 권능을 가진 그런 메시아. 그러니까 로마가 막강한 나라였잖아요. 그 로마 나라 병사들을 윙크 한번 하면 갑자기 천둥이 내려서 그냥 병사들 다 로마 병사들을 몰살시켜서 이스라엘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당신이 메시아다 그런가 보다 하고 많은 사람이 따라갔더니 정치적 또는 세상적인 능력을 발휘하든가요 안 발휘하든가요? 하나도 발휘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병자를 치료하고 뭐 그 구속제에 들어가서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랬죠. 제자들까지도. 그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앞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닭 쫓은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다 갈릴리를 다 쳐버리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까지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바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실제 부활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 한다는 것을 당신의 몸으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셨나면 요한복음 16장에 등장하는 건데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내 대신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게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그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갖는 관심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러한 그 시각이 어리석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입니다. 아, 이게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적이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성령에 대한 오해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부활의 예수를 만난 제자들까지도 성령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무엇으로 오해했냐면 힘과 능력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신비한 힘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오해가 불행하게 이때 제자들한테만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사는 우리도 똑같은 오해를 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성령 그러면 다 뭘 기대하나 하면 파워, 힘, 능력을 기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 좋은 신앙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좋은 신앙이 없는 것에 대해서 누구 핑계를 대는 줄 아세요? 누구 핑계를 댈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은 기독교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데 신앙이 잘 안 생겨요. 그죠? 그러면 누구 핑계를 대요? 자기 핑계 대요? 하나님 핑계 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시도도 안 해본 사람들이야. 조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다 누구 핑계를 대는 줄 아세요? 하나님 핑계 대요. 어떻게 핑계 대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좀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아 좀 들어주셔서 내 안에 뭐가 확실한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경험시켜 주신다면 아 내가 왜 신앙생활을 이따위로 하겠습니까? 조금 더 잘하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는 사업마다 또는 내가 복권으로 한번 사면 갑자기 그냥 로또가 빵빵 터지면 제가 왜 11조를 안 하겠습니까? 12조도 하지. 그죠? 12조도 내가 왜 못하겠습니까? 다 이런 생각들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가 성령이 나한테 강제적인 어떤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 이렇게 오해들을 한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계속 성령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큰 능력, 힘 이런 것으로 오해를 한 거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자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7절 말씀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건 너희들이 관계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파워, 힘, 능력은 우리의 관계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또 계속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관계된 것,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쓰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이 쓰여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 필요에 그것이 쓰여지기를 원한다고요. 이 불행한 싸움을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도 지금까지 동일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가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유명한 구절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주목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어느 단어에 제일 주목이 되던가요? 증인입니까? 권능입니까? 예? 권능, 예.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권능. 여기 눈이 번쩍 뜨였어. 그렇지. 그렇지. 내가 생각했던 권능이 임해.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이 그것이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내용이 이것인데,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인가 하는 거예요. 이 권능. 이방인의 시각에서 정령이 갖는 권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가 하는 이야기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이 어떤 권능일 것 같아요? 어떤 권능인지 제가 사도행전 전체를 빨리빨리 리뷰를 하면서 오늘 써머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근데 진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내용이거든요. 다 같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권능이 나타나야 되죠. 그죠? 근데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물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방언을 말했고, 서로의 방언을 알아듣고 그랬어요. 다른 나라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아듣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놀라운 일, 신비스러운 일, 그러니까 그게 권능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권능이 거기까지면 그게 맞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일이 어떤 일인가를 봐야 돼요. 이것이 발생되어진 이 일이 실제 성령의 권능이 행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이 변해요. 제자들이 변해서 어떻게 변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지역이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점이 예루살렘이잖아요. 본부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막강하게 유대주의가 심하게 전체를 관장하고 있던 지역이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갈릴리로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자 그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몰려듭니다. 몰려들어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 당시 어떻게든지 피해 다녀야 될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서부터 얘기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4장에 보면 아주 당당하게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은, 야, 그게 당당해지는 거다, 대단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뚜껑을 열고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 하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능이에요. 핍박을. 복음에 대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능이었다고요. 또 하나, 그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증거를 해요. 그동안 이렇게 정확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많이 안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전체적인 성경을 써머리해갖고 그가 곧 예수다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다 요약을 해갖고 짧은 언어로 그냥 많은 보는 사람들 앞에서 증거합니다. 폭력에 굴하지 않고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그전엔 두려움에 굴했잖아요. 두려워서 도망을 갔잖아요.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사람을 바꿔놨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옥에서 가둬요. 가두니까 가두고 뭐라 그러냐면 풀어줄 테니까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나와서 또 전해요. 그래놓고 뭐라면 내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어. 사실인데. 이러고 전한다니까요. 그게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베드로가 막 용감하게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번 설교하는데 한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날은 한 번 설교하면 3천 명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선다고, 유대교에서 돌아섰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읽다가, 아, 권능이 이거 대단하지, 한 번 설교 어떻게 3천 명이 근데 딱 거기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그가 그 일을 하게 된 동기라니까요. 옛날 같으면 도망갔지. 근데 안 도망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앞에 굴하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파워가 아니라 성경과 반하는 세상의 질서에 굴복하지 않는 거라고요. 이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니까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래서 과학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비과학적이라고 그러니까 뭐 비과학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을 기록한 얘기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 시각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앞뒤가 안 맞는지는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성경은 한절 차이에도 몇백 년이 흘러가서 시대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맞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동일한 타임라인에 놓고 어떤 시각으로 보면 마치 비과학적인 책 같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진짜 머리가 똑똑하고 과학적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열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지 몰라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죠? 성령이 그 일을 하죠. 성령이 임해서 그 능력을 발휘한 거라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뭐나 세상적인 파워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에, 세상의 권세에 굴하지 않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진다고요. 이것이 성령이 갖는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왜 두렵죠? 여러분 안에 내재해 있는 그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애써서 외면을 한다고요. 실제 그런가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뭐 알아지고 뭔가 생각이 되어지면 순간 반대로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세상의 과학적 지식이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그것을 자꾸 이렇게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양쪽 생각에 어디에 귀 기울이냐면 자기의 경험에 세상 지식에 귀를 기울여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자꾸 잠재워버린다고요. 그리고 무슨 탓만 하면 능력으로 세상적인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내 생각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그런데니까요. 우리 안에 신비한 능력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비한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다 깨닫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를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진리를 깨닫고 말도 안 되는 그 협박 앞에 굴하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증거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나 하면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유대 종교 집산지인 그 예루살렘에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죠. 초대교회가 그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된 게 어디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이 그렇게 다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변화가 언제 완성이 되냐면 6장에 완성이 돼요. 그게 사도행전 6장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6장에서 완성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 내에 끊임없는 잡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보통 우리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그 뭔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초대교회도 그 안에는 엄청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잘난 체하고 지지고 복구하는 일이 있다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된 성품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서 결코 거룩한 냄새를 피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상태로 그 상태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냥 강제로 자녀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는 항상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되는 그 썩은 냄새는 인간들이 자기 잘난 체 하는 냄새죠. 서로 자기 잘난 체 하다 보니까 자존심 안 구길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런 일들을 관장할 리더를 세웁니다. 일곱 집사를 세우죠. 그게 7장 얘기예요. 7장에 일곱 집사를 세우니까 세우자 드디어 슬슬 이제 뭐가 들어오나 하면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핍박이 들어와서 그 핍박 때문에 세워진 일곱 명의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핍박이죠. 여러분, 핍박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을 다 버리고 도망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전부. 뭐 살 수가 없거든요. 잡아 죽이니까. 살기 위해서 그들은 피난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피난을 갔냐면
온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을 벌어서 온 유대 지역으로 그것도 위험하니까 사마리아 지역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라 웬걸 핍박을 가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더욱더 섬겼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핍박이 오면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비록 핍박은 왔지만 그들이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를 섬겼어요. 흩어져서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벗어나 그것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은 복음의 전파를 막으려고 핍박을 가했는데 그 핍박이 오히려 복음을 퍼나르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유다 전 온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전역에 퍼져서 교회를 여기저기 세우기 시작합니다. 놀랍지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8장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가장 중심에 섰던 사람이 누구나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었고 그 당시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엘리트 지식인이었고 또 집안 전체가 굉장히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지금으로 하면 엄친아지 엄친아. 그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은 그리고 아주 정통적인 유대족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변화가 되어져. 이 사람은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자기의 천직으로 알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쳐 죽여야 돼.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변화가 되겠냐고요. 근데 한순간에 변해요. 어떻게 변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요. 그래서 그가 변해요. 사울이 변한다고요. 사울이 변해서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핍박하던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되어집니다. 그게 9장의 내용이에요. 이미 벌써 8장까지는 어디까지 완성됐어요? 온 유대지역, 사마리아까지 다 복음이 전파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8절에 의하면 이제 유대 지역을 벗어나 세계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준비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9장에서 사울이 변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져요. 그리고 또 9장에서 사울이 변했다고 하면 10장에서는 베드로가 변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베드로가 뭐 변할 게 있어?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가 뭐 변화가 되어질 수 있을까?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이 베드로가 복음이 유대를 벗어나 세계로 나아가는데 가장 걸림돌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오직 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율법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 근데 이제는 복음만 살짝 바뀌었어요. 살짝 바뀌어갖고 복음 역시도 구원 역시도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다. 이 생각에 막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그런 베드로를 바꿔놓나면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다고요. 꿈으로 바꿔놓으시고 어떤 사람을 보내서 바꿔놓으시고 그를 완전히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10장에 베드로를 뒤엎겨 바꿔놓습니다. 베드로가 바뀌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발벗고 나서서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베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 가서 야 복음은 우리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야. 이 복음이 전세계로 이방민족에게로 전세 이방민족에게로 전파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해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자금을 끌어모아서 복음을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할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11장과 12장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준비되어지는 것이 12장까지 그래서 준비가 마쳐집니다. 13장으로 딱 바뀌면서 그다음에 드디어 바울이 그 복음을 들고 지금의 터키 땅이죠. 터키 땅을 쫙 가로지르면서 포아시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음 주부터 조금씩 살펴보겠지만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이 겪었던 고생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들어가면 자기 나라 여권을 갖다 대죠. 출입국 관리소에서 되면 그 나라 사람들 데이터베이스에 어느 나라 사람이 들어온 게 잡혀요. 잡혀 있어서 어디다 다니다가 무슨 사고를 내도 대사관에 연락하면 빠르빠르 연락이 돼서 도와주고 그래요. 근데 그 시대는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벗어나서 다니다가 누구든지 잡아서 뭐 물건을 빼앗고 그냥 죽이면 죽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지역을 몇 번을, 세 번에 걸쳐서 지나가고 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배 타고 지나가면서 죽을 위험들을 수없이 겪고 무지무지한 고난을 겪는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받은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난을 견딘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바울이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난을 견딘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다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그렇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예수 부인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조금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다 부인할 것 같은데 여러분 신자들의 삶에 어려움이 왜 오는 줄 아세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신자들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고요. 어려움을 겪으면 성도들은 어떤 능력이 생기는 줄 아세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역사하는데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면 그 바보짓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각을 돌리게 만든다니까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한다니까요.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라니까요. 인간이 어떻게 고난을 참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느냐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성령을 생각할 때 자꾸 신비한 능력으로 자기의 오늘 어떤 고난을 없애는 이런 것을 능력으로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안 했어요. 다 몸으로 받았어요. 다 감당했다고요. 다 감당하지만 결코 그 고난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누가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시각은 바로 그런 시각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앞에 잠시 4장 정도, 4장 정도 그 정도에 끝나고 그 위에 나타나는 능력은 특히 13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그 능력은 정말 고난을 참고 견디는 능력이에요. 배고픔에 굴하지 않고 여러분 바울이 어떤 매를 맞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잡아다 돌로 때려요. 때려갖고 죽었는 줄 갖다 버려요. 그럼 돌에 얼마만큼 맞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누가 돌로 사람을 죽으라고 때리는데 요만한 돌 갖고 죽어라 이렇게 던지는 사람 봤어요? 죽으라고 때릴 때 어떻게 던져요? 있는 힘과 풀파워, 그죠? 풀파워를 향해서. 왜냐하면 때려서 죽이는 것이 목적인데 어떻게 요만한 돌 갖고 죽어볼래?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냥 사방이 삐죽삐죽한 돌을 들어서 풀파워를 향해 던졌어요. 그래서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갖다 버렸는데 살아나요. 살아나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인가요? 와, 진짜 죽을 뻔했다, 그지? 정말 재수 없어서 죽을 뻔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 더 이상, 야, 살려준 것도 고마우니까 다시는 이 일을 내가 안 해야지. 그리고 도망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성령이 베푸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우리 힘으로는 못 견뎌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게 되어져 있다고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권능은 그런 것을 없애고 감옥을 허는 게 권능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성경에 감옥문이 열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자꾸 그런 것만 보지 말고 그렇지 않고 그 외에 더 많은 일, 실제적인 많은 일을 보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고난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고난에 굴하지 않게 만드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모진 고난을 들고 어디까지 가죠? 복음을 증거하다 하다 못해 로마까지 갑니다. 그게 이제 27장, 28장 내용인데 28장이 끝이에요. 1장 8절에서 한 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 내용이 실제적으로 어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퍼날라졌나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인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왜 가는 줄 아세요? 바울이? 왜? 죄인의 몸으로 가요. 근데 왜 죄인이 돼서 로마까지 가느냐고요. 왜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일부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또 어떤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어. 이건 사도 바울이 잘못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혹은 율법이 아닌 예수로 말미암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증거하니까, 예수까지는 좋지만 할례 얘기하고 뭐 유대인의 전통 얘기를 막 다 무시하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저거는 도무지 참는 수준을 우리가 벗어났다, 쟤는 제거를 해야 된다 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특공대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그리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죠? 그 매복하는 거. 예, 매복까지 한다니까요. 그 소식을 누가 듣나 하면 사도 바울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 자칫하면 이제 죽음의 위협에 놓이니까 죽음을 벗어나려고 바울이 민증을 깝니다. 주민등록증을 딱 깝니다. 거기에 국적이 뭐로 되어 있나 하면 로마인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이 마음대로 못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기회에 민증을 딱 까는 바람에 그가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에 갔는데 그 사람이, 그 바울이 죄 없이 죄인이 돼서 간 거잖아요. 예수님도 죄 없이 죄인이 돼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도 바울도 죄 없이 죄인이 돼서 로마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죄 없이 죄인이 돼서 로마까지 들어간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한 것 같았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없이 죄인이 돼서 로마까지 들어간 덕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감옥에서 그를 조사해보니까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잡힌 건 잡힌 거니까 묶어두질 않아요. 그냥 감옥 안에서 자유를 줘요. 무려 몇 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자유를 줘요. 그 2년 동안 바울은 뭐하고 살았을까요? 아이고 다행이다. 이제 좀 쉬어야지 그랬을까요? 물 만난 고기예요. 물 만난 고기가 되었어요. 그 어차피 복음 들고 막 죽음을 무릅쓰고 나갔는데 완벽하게 로마 사람들이 보호를 해줘서 유대인들이 근접을 못하고 온통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 마음 놓고 2년 동안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에는 그 기록이 다 되어지지 않고 2년 동안 복음 자유롭게 증거한 것까지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풀려납니다. 거기서 2년 후에 풀려나서, 풀려났으면 이제 풀려났으니까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래야 될 텐데 성령이 그를 그렇게 그냥 놔두시지 않죠. 또 다시 동일하게 위협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반복되는 줄 아세요? 역시 또 잡혀갖고 로마 감옥까지 또 갑니다. 왜 갔을까요? 또 역시 민증을 깠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끌려간 거거든. 위험하니까. 그래서 가서 거기서 잡혀서 두 번째 이제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감옥에서 죽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땅끝까지 들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어졌어요. 증인이. 그 증인이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성령이 역사할 때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성령의 요청하심을 묵살하지 않았던 거예요. 묵살하지 않았더니 그것이 능력으로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냐면 겁이 없어져요. 세상의 유혹 앞에, 세상의 어떤 협박 앞에, 세상의 권세 앞에 굴하지 않는 믿음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그 성령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성령이에요. 동일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니까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서 꼭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 그 성령 받으라는 말은, 무슨 그렇게 말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좀 유용한 부분이, 어떻게 오해를 하면 성령을 내가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거로. 성령은 내가 노력하면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심으로 예수님 대신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와 주신 거라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한테 어떻게 와주셨다고요? 성막을 통해서 와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신약에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로 와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그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와주셨죠? 성령님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내 대신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그 예수를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를 주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다 기로 성령이 와서 하실 일이 뭐냐? 그가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진리를 말하게 할 것이다. 다 성령에 대해서 가르침으로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런 걸 하신다고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견뎌내게 하고 극복하게 만들고 우리는 우리 앞에 고난을 없애고 편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고난을 견들게 만들고 협박을 그냥 몸으로 받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성령이 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이 동일하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성도들이 굴하지 않는 이유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무엇을 의지하고 나올 것 같아요? 무엇을 의지하고 나올 것 같아요? 성령을 의지하고 나 원고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지만은 원고 의지하지 않죠. 성령께서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올라오면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제 입에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그런 데서 오는 거라고요. 자꾸 신비한 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만드시고 또 고난이 오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위를 성수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전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라는 것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그런 일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민하게 반응을 못하냐? 자기의 이성으로 자꾸 성령의 역사를 절제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강제하시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성령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이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강제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또 반드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아야 다음 주도 있는 거 뭐 혹은 날 교회 다니는 거 주일 날 거 뭐 이번 주 빠져도 괜찮아 하는 마음이 늘 마음의 갈등으로 남죠. 그죠? 얼마나 여러분 공부하면서 특별히 주일 날 쉬고 싶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는 웃기지 마라 속으로 그러는데 왜냐하면 다 뻥 까는 거거든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한다 그래도 사실은 24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뭐 노느라고 운동하느라고 드라마 보느라고 오락 그거 보느라고 밤새고 시간 보내다가 피곤해서 금요일날 늦게 자고 토요일 예배 못 나오는 거고 시험 때 어쩌다가 이제 한번 그런 날이 있어요. 어쩌다 그러는 거 진짜 어쩌다 그러는 거 대부분이 시간 관리 안 해서 엉뚱한 짓하다가 주일 예배 안 지키는 거지 뭘 근데 속마음이에요. 겉으로는 제가 아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나가고 싶은 것도 자꾸 뭐 그런 마음이 생길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런 마음에 반응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성령이 와 계시지만 우리한테 많은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할지 세상의 어떤 유혹에 반응을 할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할 때 큰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작은 일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반응에 들어가 보면 나중엔 내 안에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나 하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힘이 생기고 또 세상 앞에 세상을 거부하는 능력이 생기고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무슨 여러분하고 뭐가 달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용감하게 목소리라 외칠 수 있냐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하시니까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라고. 나는 아직도 안 믿는데? 괜찮아요. 믿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데는 거라니까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지. 제가 얼마나 그런 말을 강조하느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는 게 그대로 남아있고 그대로 죄를 향한 그 열심을, 죄를 향한 열심이 너무 좋은 습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범주를 못 벗어나고 자꾸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우리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니까. 그게 성령이 나타내는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에 늘 예민하게 반응해서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신비한 능력조차도 경험해 볼 수 있는 다 신앙의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